이사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7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고로간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고로가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궁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하여 주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요 우리는 완고한 백성들이어서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여온다 할지라도 그 빛을 애써 거부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께서 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무기를 맡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껴선 자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잘 깨닫고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도 구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도 바로 이 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구현해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일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해야만 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그런 정도의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기반으로 삼아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신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진 언약 관계의 특권을 보여줌으로써 먼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세상 열방도 회복시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요 핵심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당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 이것을 붙들기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이기 때문에 구속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와는 구분된 존재라는 이야기거든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초자연적인 신실함과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여호와의 종을 택했는데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거룩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앞서 살펴봤지만 49장 4절에서 고난의 종이 하게 될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인이 내 힘을 다하였다. 이 말을 고난의 종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고난이 암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의 사역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될 것인데 이 고난에 대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 7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을 향해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멸시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멸시를 당하는 자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혼의 멸시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혐오하고 질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세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50장 4절 9절에도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사람들과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지상 통치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왕과 고관들이 그 여호와의 종을 보고 일어서고 경배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만 당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시게 될 것이요. 그리고 멸시를 했던 그들이 도리어 일어서고 부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경배하고 높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멸시와 미움과 모욕을 당하셨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지도자로부터 관원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멸시했던 자들이 경배했지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백부장이었죠.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해가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펼쳐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모든 세계 열방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매우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7절 하반절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급반전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4절 말씀을 언급했지만 종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인의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수고가 무의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처음 생각일 뿐 최종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루실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예수께서 늘 기도하시는 그 사역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데 8절은 이런 여호와의 종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때 너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때, 은혜의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주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이 가진 믿음은 고통 가운데 있고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고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요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에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런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폭적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은 물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인용하는가 하면 거짓된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아서 구원 온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말씀을 연결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느냐? 왜냐? 지금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위대한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때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국 문이 닫히기 전이기 때문에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아직은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성경으로 가보시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 완료 시제를 썼어요. 얼마나 이 사실이 확실한지 흔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언적 완료형. 얼마나 그 사실이 확실한 일인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날이요 구원의 때라고 말했는데 그날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렇게 말했죠. 사도바울은 또 이때를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자에게 나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우선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때, 은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구원의 때, 은혜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복무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더 구원받는 구원의 전시대를 가리킵니다. 교회 시대를 가리켜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바로 그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 8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이미 42장 6절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42장 6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제가 오늘도 청년부 줌 성경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잘 대답을 했어요. 창세전에 구원받습니다. 그죠? 구원은 그때 결정되는 거지 믿음과 회개로 나올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 가운데 두신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선택과 언약은 같은 사람을 포함하고 같은 사람을 구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선택과 언약을 뭐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작은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개인적인 의미로 사용했고 언약은 전체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주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펼쳐질 때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이 성경 중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구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책을 대표하는 단어가 약속인데 다 아담 언약이 뭔지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 나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 그거는 정말 허무무지한 생각이죠. 본질에 있어서의 다양성, 아 죄송합니다. 경륜에 있어서의 다양성, 본질에 있어서의 통일성. 제가 언약에 대해서 특강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한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하고 이루시는 언약이요. 그 언약이 깨어지면 그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 그분이 다 짊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와 관련해서 언약의 중보자로 자처했던 모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증거의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로 했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모세가 나서가지고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언약이 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회복하는 중재자로 나서게 되고 비록 물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런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즉 여호와의 종이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백성의 언약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말은 언약을 집행하는 자, 언약을 성취하는 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말로서 언약에서 백성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종 안에서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만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쫓겨났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9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42장 7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타나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뭐 감옥, 흑암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이룰 구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속박이나 물리적인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인간 고통의 뿌리에 놓여있는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꼬여있고 매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마음이 꼬이는 사람 만나면 힘드시죠? 아니 무슨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2라고 하는 고통이 주어졌으면 이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100으로 반응을 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한 5 정도 반응하면 되는데 100으로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다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흑암과 어둠에, 속박에, 물리적 속박에 매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내적 치유 사역,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했죠, 그죠?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내적 치유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마음 이런 거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인 치유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지 않는 한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그것을 소유해서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업을 상속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일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매우 자유롭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든지 뭐 이런 간증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은혜가 뭔지를 사실은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번마다 기도를 시키고 뭘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사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흑암과 감방과 속박에서 나오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약간의 그 돈, 이익 조금 더 얻으려고 인생 전반을 걸쳐서 다 탕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신이 그 일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돈 몇 푼 집어준다고 거기에 혹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고 조금 뭐 체면 상하는 말을 하면 그냥 화를 내고 그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흑암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근거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원만 확인하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아, 이게 내 구원받은 사람인가? 뭐 조금 마음에 아, 내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인가? 맨날 그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화의 정도나 여러분들의 열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참으로 알면 속박과 흑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풀어내어 살리시는 회복시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장으로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막의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상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만나 매체로 먹이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완성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헐벗은 산도 초지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이 소진되거나 탈진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뭘 잘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지키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분의 전지성 초월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관 우리에게는 그분의 궁율과 사랑이라는 성품도 필요해요. 죄인들의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분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율,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궁율이라는 이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5절에도 궁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율이 여기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이 단어를 어머니의 사랑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궁휼을 베푸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궁휼은 부모가 그 자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헤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헤아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품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깊이 헤아립니까? 그 사실을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무슨 대가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노선, 마지막 순간 나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잘못을 또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의 좁은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궁휼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객관적 역사를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까? 왜 우리 편에서 어떤 제스처도 우리 편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들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근거와 이유를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노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죠. 또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절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을 통과하고 산을 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아무리 약한 사람에도 갈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나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버리선 안 돼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갔던 그 유대인들만 돌아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11장 11절 12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님. 이 시님은 이집트 남부 아수안이라고 하는 고대 이름이 수에넴인데 그 수에넴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나타난 예레미야 편지에 의하면 바드로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이 곳을 발굴했는데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기독교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기원 후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자그만 치 인구가 75만 명이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허락을 해서 도서관을 세우는데 도서관 장서가 자그만 치 70만 권이에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누굽니까? 아타나시우스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벌써,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이미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흩어진 신자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선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언약을 맺을 때 증인으로 동원된 존재들이에요. 32장 1절에 신명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하늘과 땅이 또 부름을 받죠, 그죠? 이사 1장 2절, 1장 2절에? 왜 부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어겼는지 하늘과 땅이여 증인을 서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또다시 언약의 증인인 하늘과 땅이 지금 호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언약을 어겼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약의 결과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많이 나타나요.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 44장 2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피조물이여 다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늘과 땅이 거명되는가? 왜 호출을 받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피조세계가 왜 어그러졌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피조세계가 영향을 입었다면 인간의 구원으로 또 영향을 입게 되겠죠. 어떤 은혜를 입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회복되는 거죠. 그죠?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피조세계가 착취당했기 때문이죠. 박쥐가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미생물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땅을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산을 파내가지고 돌을 끄집어내고 집 짓고 얼마나 자연이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지한 인생들은 동물 학대하면 화를 내요. 그죠? 애완견 이런 거 학대하면 산은 깎아도 괜찮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나무 꺾고 함부로 길 내버리고 그러면서 인간 조형물 갖다 놓고 아, 멋있다 그러고 뭐 자연신학, 뭐 생명신학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무슨 자연신학이니 생명신학 운운하지 않아도 제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보존하면서 서로 함께 윈윈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종을 통해서 흑암과 소복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그림을,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있어서는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겠죠. 실제로 이 일을 실행하는 존재가 나타나야 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여호와의 종으로 인한 희망,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모든 보편적 교회 신자들을 다 가리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궁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사회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그런데 40장 1절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야는 여호와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위로하셨고 고난당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찾고 구해야 되는가? 오직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해야 된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환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삶이 어리고 힘들어도 코로나 블루라 그러는데 힘드시죠 물론. 근데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기뻐야 됩니까? 우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눈물도 금신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안식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이 좀 어리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서 복음의 이 풍성한 도리를 아는 자다운 그런 삶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작은 일로 화내고 다투고 꼬여있고 그러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신자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을 한번 만나고 남성도 원래 모임하면 줌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한 번 더 몸매 무쇠를 또 단정히 하고 신발끈을 또 다시 고쳐매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과 속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풀어내어 살리시는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멸시와 조롱이라고 하는 고통과 어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사람들이 그분 앞에 절하게 될 것이요 그분을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분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가 곰곰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지언정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꼬여있거나 작은 일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거나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나 좌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귀한 작은 헌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헌물인지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산도 내 것이요 들도 내 것이요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 요구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와 하여금 만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 안에 우리를 두신 의도와 목적을 헤아려서 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과 속박과 마음의 좁은 마음 가운데 짓눌려있는 자들 주께서 풀어내어 살려주시고 그들을 흑암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자원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참석은 낮 예배는 3조, 밤 예배는 4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20분에 구역 인도자 줌 모임이 있습니다.